예루살렘이 핍박의 철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일을 위하여 선택되었던 빌립을 통해서 비로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거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마술쟁이 시몬이 거짓을 버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편견의 대상으로 여기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사도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과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구원의 대상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사도들이 어찌 보면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고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에 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실천치 못하고 있었음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통한 이방인 구원의 사실을 통해서 확신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에도 긍정하지 못하는 사도들의 자세를 이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 자체로 핀잔을 주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때까지도 유대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마리아 전도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확인 같은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의 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14절 상반절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임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신 것조차도 사도들은 이상이 여겼던 부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이 여겼으나 요한복음 4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당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분명히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경우 복음을 철저히 거역하던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특히 그 중에 유별난 인물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금령의 장소, 함께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판에 박힌 잘못된 생각을 가진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곳에도 인류를 공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결국 빌립은 사도들이 못한 일을 한 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저들의 선민의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된 기분마저 듭니다. 복음도 오로지 자신들만 위한 것이라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소식을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역으로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가고 사도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에서도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역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출발지 같은 사마리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라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례와 성령의 약속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자신들과 다른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나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임을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 말씀이 언뜻 우리에게 주는 감은 성령은 기도와 안수를 받음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대개 안수나 이런 것들은 임직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마치 성령을 받는 절대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오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오순절날에 천하 각지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의 증거된 말씀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장 38절에 라고 분명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교회 탄생 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고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 때 받으신 세례가 바로 그 모델이 됩니다. 죄의 사람이 그 죄와 죽음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죄의 몸이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므로 죄를 씻음 받은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토록 그 거듭난 자와 함께 임마누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약속이 완성되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한 경우들을 들어 사도들에게나 이 역사 속에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이 사마리아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예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기별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함께 행동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실을 확증하기를 원했고 아직 마음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표현은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과 또 언젠가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직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성령께서 그 가정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받음을 보면서 그들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맥락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음을 사도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이어지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구원의 범주 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사도들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저들은 아직도 사마리아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사마리아의 모든 곳, 즉 저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전도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오는 동안에는 아무데도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름뿐인 문제투성이의 시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술을 행하던 자칭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했던 시몬의 사도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세상 원리에 익숙해 있는 티를 벗지 못해서 아직도 그 과거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급하는 배은망덕을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자신이 돈을 들여서 마술을 배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과 같이 따라다니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시몬은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적인 관습에 그대로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들의 안수받음으로 자신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활동하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을 통한 불호령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탄식을 하게 되지만 과거의 속임수에 익숙해 있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조차 같은 인간적 가치나 원리에서 돈만 드리면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경망스럽기 그지없는 말을 내뱉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 세상의 교회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평준화될 수 있는 것,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비로소 다 한자리에 앉아서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이건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고 세상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것들임에도 시몬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경계는 복음 속의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과거의 문화에 옷만 바꿔 입는 식으로 또 다른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경계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신앙과 적당히 융합해가지고 마치 믿는 우리 새로운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의 진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이 말씀의 교훈은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사람들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지만 사도들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주거나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무시하고 은사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건전치 못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결코 인간의 금전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의 대가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값없이 주신 선물, 즉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적인 가치로 살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값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남이 갖고 있지 못한 하늘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수고를 지불하고 가지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 게 있는데 거저 준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사람에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5분만 마시지 않아도 죽는 산소. 여러분 돈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공기는 돈 주고 안 사요. 거저 마시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뭐예요? 공짜예요, 사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죠? 그런데 물을 우리가 수도세를 내는 것은 그 물값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물을 더러운 거 걸러서 여러분의 수도 꼭지에까지 오게 하는 그 값이에요. 그 역시 물이 값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뭐다? 돈이 없다. 값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가 돌을 닦고 참선을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믿겨진다고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시몬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시몬에게 하는 말이 이게 뭐 어디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회개치 않고 모형적으로만 세례를 받아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 이름뿐인 신앙인이 받을 대가가 무엇인가를 베드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경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시몬에게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이나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영적인 것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가치나 기준 때문에 무서운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망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어때요? 시몬이 회개를 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걸 책망하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 주는 책망이죠. 그리고 시몬은 이러한 것을 또 잘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몬의 자세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것들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되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때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축복 대신에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40절 하반절을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정욕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망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의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땅에 썩어질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늘로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가치에까지도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직 세상에 썩어지는 가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에는 인종과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11절에 말하죠. 이런 신령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너가 관계도 없다? 하늘로부터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만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모순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표현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불의에 매였다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어둠에 매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너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나타낸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주의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첫 부분,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가 다 악독을 씻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표현의 말씀드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는 말씀도 주어지고 있는 그것은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세례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도 절대로 절망으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교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저주와 죽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모습으로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자신의 모자람을 지적받을 때 이 시몬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의 시몬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당하면 진노하면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24절의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이미 영원한 약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옷만 갈아입은 채로 과거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죄에 당할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은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춤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찌 보면 매질해서라도 핍박을 줘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시체처럼 혐오스러워했던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신앙조차도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조차도 돈으로 사고 팔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돈과 권력과 교만으로 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한 불신자들이 받을 형벌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 속에는 시몬적인 요소들이 없는가?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옳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